사랑하는 우리 서교 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 안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전할 수 제가 목사님 닮아서 좀 울컥해가지고 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청해 주신 우리 이 목사님께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뭐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었는데 난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었는데 조용히 갈 수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뭐 저희 교회나 우리 울거든 교회나 서교 장로교회나 뭐 어디 앉아 있어도 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이는 교회니까 그래서 좀 늦게 목사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도 되겠냐고 이렇게 했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급하게 마음을 쉬려는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주일날 오전에 어느 정도 설교를 하시는지 살펴봤는데 55분, 50분, 49분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늘 그래도 조심스럽고 또 마음이 많이 쓰이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마음에 단 한 번뿐인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 또 이제 막 태어난 것 같은 우리 아이들도 단 한 번만 살아가지 않습니까? 50, 60, 70을 살아가는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아끼며 살아가야 할까를 우리 잠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7월 14일 날 한국교회 또 전세계교회에 아주 유명하게 영향을 끼치셨던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존 맥아더 목사님이시죠. 또 그 존 맥아더 목사님을 개혁주의 신학으로 이끌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고 R.C. Sproul 목사님입니다. R.C. Sproul 목사님은 이미 한 5년 전에 돌아가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또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미국의 미네아폴리스에 위치한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목회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성대가 약해서 목소리가 작으니까 또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네요. 예, 이분은 기쁨의 설교자, 희락의 설교자로 유명합니다. 설교할 때도 뭐 존 맥아더 목사님과 달리 매우 경쾌하고 아주 즐겁게 기쁘게 존 맥아더 목사님은 파이퍼 목사님과 비교하자면 너무 엄숙하고 너무 진지하게 그렇게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삶은 지루하거나 지나치게 엄숙하거나 또는 슬픔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늘 강조하곤 했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엄숙하고 진지하면서 동시에 기쁘고 즐거운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에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 자체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감사할 조건들이고 기쁨의 삶이요 즐거움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이퍼 목사님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살던 집의 현 싱크대, 부엌 싱크대 위에 걸린 액자 위에 쓰여 있던 말이었는데 파이퍼 목사님이 6살 때부터 18살 때까지 이제 집을 떠나서 대학에 입학하여 독립을 하기 전까지 거의 매일 그 액자를 보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액자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인생에 10대를 살고 있고, 20대를 살고 있고, 30대, 40대를 살고 있고,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50, 60을 지나가고 있고, 또 70, 80의 황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 태어난 갓난 아이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 세번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인생의 연습은 없지요. 그리고 그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액자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현관에 걸려 있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집을 나설 때마다 매일 이 액자를 보며 목양실에 교회에 출근을 합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1966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심각한 이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무려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3주 동안 거의 죽다시피 해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그 병명을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단구구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명인데 그 침대에 누워서 3주 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허비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46년 동안 베들레헴 침례교회의 담임으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맥아더 목사님은 56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미국 교회는 상당 부분의 교단들이 은퇴가 없기 때문에 일찍 은퇴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힘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죽을 때까지 목회를 하시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권고가 아니라 조언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여기 한글 번역을 왜 세월을 아끼라라고 번역을 했는지 뭐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본래 원어의 뜻은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사라, 값주고 그 시간을 소유하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잡으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세월을 아껴라 그런 함축적인 의미로 그런 말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삶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대단히 악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신자들의 삶의 궁극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세상이 개선될 수 있고, 세상이 유토피아로 변할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점점 나아지는 삶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즐기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때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악한 때가 올 것이다. 위험한 때가 올 것이다. 고통당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통당하는 때는 다시 번역하면 위험한 때입니다. 그 고통당하는 때, 위험한 때가 어떤 때입니까? 사람들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무정함을 풀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온통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악한 세상은 우리의 빛을 밝힐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광명한 구원의 빛을 날마다 증언해 주어야 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부패한 곳에 소금으로 그 부패를 막는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할 것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악한 세월을, 이 날들을, 달들을, 이 악한 1년, 2년, 3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의 시간을 헛된 것으로 허비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지혜로운 생활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삶일까? 무엇이 지혜로운 인생일까?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는 것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세월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값을 주고서라도 구해내라, 구속해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에게 대하여는, 즉 불신자들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불신자들과 상대할 때는 쓸데없이 시간을 소모하거나 낭비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좀더 풀어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너희 마음대로 내 육체를 위하여, 내 배를 위하여 살아간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 지나간 대로 족한 것으로 여기고 이제 인생을 새롭게 정돈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극명하게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지혜 있는 지혜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 인생의 시간을 예수를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알지 않았던 이방인의 시간과 같이 그 인생의 삶으로, 이방인과 같은 인생의 삶으로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이전에 너희들이 음란과 정욕과 술에 찌들어 살았다면, 그런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부정적으로는 그런 시간으로 네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정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시간을, 기회를 아끼지 말고 놓치지 말고 사서 그 기회를 활용하라고 긍정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언제든지 성경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동시에 긍정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정신을 차렸으니, 이제는 구원을 얻었고 너의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 모든 시간을 아껴서 네 인생을 구원해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너의 인생을 구속해서 그 구속한 은혜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뜻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수많은 이유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선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갓난 아이들 여러분, 혹시 제 설교를 잘 듣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도 이렇게 갓난아이처럼 태어났지만 어느덧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젊을 때, 이 청춘의 때가 다 지나고 이제 50이 넘고 이제 60, 70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에게도 리즈 시절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리즈 시절은 23살에 멈춰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교하면 55분 만에 못 끝나는데 23살은 제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던 해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영국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치열하게 신학을 공부하던 그 소명감에 불타던 아주 팔팔하게 젊었던 2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나이가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33년이 지났고 제가 56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간 세월이 죄송합니다만 우리 어른들께 죄송합니다만 지나간 세월이 그냥 며칠 같아요. 거짓말이죠. 며칠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짧다는 것이죠. 시편 90편 9절 10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세월이 살같이 흐른다. 화살같이 시위를 떠난 화살같이 날아간다.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무릎에 힘이 빠지고 이빨이 흔들리고 두통이 나고 치통이 나고 잠도 잘 못 자고 조금만 일을 해도 피곤한 그런 때가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겠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짧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하는 시간으로 기회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이 세상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악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기 매우 쉬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이고 이 세상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같은 시편을 시작하는 제1편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악한 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문화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아야 하고 그들이 누리는 교만하고 오만한 헛된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이 시인이 금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자의 인생을 소모하고 좀먹고 낭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고난이 생겼습니다. 사건, 사고가 생겼습니다. 아픔이 생겼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누구에게 찾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왜 신앙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전문가를 찾아갑니까? 왜 신앙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조언을 구합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가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불신앙자는 불신앙자들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조언해 줄 뿐입니다. 악인들의 인생관과 삶의 방식과 그들이 즐기고 누리는 이 세상의 정욕의 문화와 우리는 최대한 상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 신자의 삶이 어려운가?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 속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도피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교회를 지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저는 서교장로교회를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뜬금없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주보에 우리 목사님의 SNS에 보면 등대가 항상 있어요. 아시죠? 그 등대의 기능이 뭡니까?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빛을, 조난당한 인생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거예요. 항해하는 배가 충돌하지 않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신자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복음을 전해서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이신 그 길을 알려주어야 할 자들이, 길이 없는 자들에게 무슨 조언을, 어떤 신앙상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정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좀먹는 이 세상 것들을 치워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건강에 유익하지 못한 드라마 시청을 줄이십시오. 아무 의미 없이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계속 올려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예능 프로에 나온 연예인들이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고가 시계가 몇 개인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걸 보고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수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왜 150만 명이나 되는 구독자가 되는 유명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에 베드로는 고난받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거류민, 행인이죠. 여행객이죠.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정욕은 우리 영혼을 거스르는 것이며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 내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물질을 모두 아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청지기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잘못된 신학자들이, 잘못된 설교자들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세상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말하면서 반쪽짜리 천국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은 의미가 없다. 사회복음을 외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 베드로가 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행인과 같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여러분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하게 주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시간을 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을 쓰며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으로 악을 갚음으로써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을 세속의 헛된 일에 낭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용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떤 자가 되지 말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하라. 자,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어리석은 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당 건물을 왔다 갔다만 하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일이요, 어리석게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시편 1편으로 돌아가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그 다음에 2절에서 긍정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말은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의 생명력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성경을 낭독하는 것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그저 읽어나가고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생명력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까요? 다윗이 시편 19편 10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주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의무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왜 나오십니까? 의무감으로. 예, 의무감도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예배의 의무이기 때문이죠. 봉사의 의무, 헌금의 의무, 전도의 많은 의무가 있지만 그 모든 의무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SNS 시대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아무리 비싸더라도 여러분은 아무리 멋진 카페가 멀리 있다 하더라도 2시간, 3시간, 4시간씩 차를 타고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통창으로 된 오션뷰를 바라보면서 시간을 즐깁니다.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라도 맛보고 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 주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를 때, 이제 그만할까? 이제 여기서 멈출까? 이제 좀 편하게 살까? 편하게 목회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사건 사고가 터지고 어려움이 닥치고 황혼이 깃들 때, 친구들이 배신하는 것 같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고통들이 밀려 들어올 때 생각하지도 않았던 질병이 암이 나를 덮칠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당면한 일에 등불이 되어주고 내 긴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신자가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용기를 얻게 해주는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는 필수적인 생명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무엇으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뿐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다음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오늘 아침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몸을 끌고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때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면 주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누구처럼 살기도 바쁜데 성경을 읽을 시간이 어디 있냐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은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이나 직장이 없으니까 그냥 뭐 교회당 나와서 성경 예 목사가 아무리 시간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너무 바빠서 예배나 교리 공부 모임에 참석할 시간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이나 사업의 분주함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56년 정도 살았으면 겪을 만한 거 제가 여러분 볼 때 좀 귀공자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고생 안 해본 것처럼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고생이란 고생은 거의 다 해봤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일 때문에 그토록 바쁘십니까? 퇴근한 이후에 회사를 나온 이후에 여러분은 성경 말씀보다 네이버를 더 많이 검색하고 유튜브를 더 많이 시청한다면 영화를 더 많이 본다면 스포츠를 더 많이 시청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성경을 읽지 못할 정도로 바쁜 것은 아닙니다. 제 딸아이를 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펼치기보다 세상 문화를 더 많이 펼친다면 TV 앞에 더 많이 앉아있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이 아니라 유튜브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국군 TV PD 한 분이 계신데 영상 편집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그 편집하는 일이 얼마나 바쁘고 시간이 많이 들이는 일입니까? 낮밤이 없고 너무 피곤하고 괴로운 직종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아침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거나 듣거나 하기 전에는 절대로 다른 그 어떤 핸드폰 안에 있는 영상이나 기사도 보지 않는다. 그것을 철칙으로 삼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율법의 책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것이 그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맛나다고 소문난 식당의 음식, 멋진 통창으로 바라다 보이는 오션뷰 햇살이 가득한 카페의 커피는 우리에게 2시간, 3시간의 기쁨을 줍니다. 그것도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드립커피를 내려준다고 하는데 무슨 양동이에 물 붓듯이 드립을 해가지고 한 잔 한 잔 계속 팝니다. 그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래도 좋대요. 유명한 카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시간, 3시간이 아닌 우리 영혼의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을 읽을 시간을 사야 합니다. 설교 들을 시간을 사야 합니다. 돈을 주고서라도 말씀을 배울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곳에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불신자만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까? 신자도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예, 당연하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진정 믿었고 회심했고 중생했다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낭비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왔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많은 상급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신자의 삶을 허비하지 않은 사람들만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구원 여부를 지금 이 고린도 후서 5장에서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구원은 영원토록 안전할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기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죄사역을 믿기만 하면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미 구원 얻은 교회로서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같은 5장 9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생명까지 아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갔다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급은 매우 클 것입니다. 너무 귀여워 죽겠어요. 이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이런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한 시간이 넘어가는데 꼼짝 않고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또 시편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듣고 말씀을 낭독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배 많이 드리면 상급 많이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너 참 나를 잘 섬겼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바로 이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그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로 바울은 자신의 삶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고 오직 주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주님의 복음만을 위하여 살았던 의로운 청지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일에 세월을 아끼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의 나침판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않아야 하고 도리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너희들끼리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도덕이나 율법주의적 행동을 먼저 강조하지 않고 사실과 명제와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거의 대부분인 전반부는 믿음의 진리, 구원의 복음,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후반부는 그 교리에 기초한 행함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 바울 서신의 핵심을 가장 간략하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에는 유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보다 술에 취하게 되면 발생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술도 마시다 보면 취하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술의 충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성령의 충만과는 달리 참혹합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고2 때 아마 회심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설교자가 되겠다고 헌신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술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 선배님이 아주 친한 선배님이 있는데 그 선배님이 저를 아껴서 늘 1년에 한 번씩 부산, 제가 엊그제 있었던 부산에 그 영도에, 잘 모르겠어요. 저 해운대가 아니라 영도에 뭐 무슨 바위 같은 거 있는데 거기 태종대를 항상 그렇게 1박 2일로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해운대 광안리 바닷가 앞에서 그 선배의 선배님이 회를 사주겠다고 나오셔서 회를 사주는데 안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그때 2학년, 3학년 때였으니까 술을 권하는 거예요. 야, 사회생활 하려면 술 한잔 해야 돼. 아,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술을 못 마시지? 너 믿음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못 마시니까 지금 안 마시는 거지? 계속 꼬드기는 거예요. 자존심을 긁는 거죠. 남자의 자존심을. 아니 못 마, 이게 뭐 이게 뭐라고 그냥 이게 뭐 음료수처럼 마시면 못 먹어서가 아니라 안 마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 너 자식 뭐 못 먹는 거네.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한 잔 했어요. 제가 이런 간증 우리 교회에서 안 합니다. 어디 집회 가면 꼭 어쩌다 한 번씩 해요. 한 잔인가 한 두 잔인가 뭐 마셨던 것 같아요. 마실 수 있지 않냐? 나 못 마시는 게 아니다. 안 마시는 거다. 이러려고. 그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는 건 해운대 백사장이 내 눈앞에 와 있다는 거. 여러분 술 안 드시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쓰러진 거죠. 뭐. 여러분 그게 술 취하는 겁니다. 술은 우리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바울의 명령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시작된 옛사람과 새사람의 삶을 비교하는 가운데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방탕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은 방탕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방탕이라는 단어에는 사치와 자랑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부유함과 육체적 쾌락을 자랑하고 술 마시고 춤추며 과장하고 연회하는 사회가 바로 에베소의 방탕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4장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을 얻어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않아야 한다. 왜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소중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술 취하지 않아야 할까? 그것이 방탕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얼마 정도의 알코올을 섭취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셔야 취하느냐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 안 했잖아요. 제발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구약 성경을 읽고 잠언을 읽어보세요. 술 취함이 결국 방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방탕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그 동일한 단어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허랑 방탕하게 낭비한, 아버지의 재산 반을 가지고 나가서 다 낭비한 탕자의 삶을 가리킵니다. 이 술취함의 삶은 우리의 인생을 탕진시킬 뿐만 아니라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술기운의 일을 한다고 하죠. 술기운의 고백을 하고 술기운의 용기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술을, 즉 알코올은 용기를 주고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과 기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말도 어눌하게 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등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술은 결코 자양강장제가 아닙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23장 20절에서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라. 그리고 나서 29절부터 35절까지 술 취한 자에게 임할 재앙이 어떠한지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얼굴이 발그레해질 정도까지 판단을 못할 정도까지 취해서 횡설수설하고 있다면 그가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찾아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워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저는 술만 마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들은 술에 취하지 않아도, 목사님 술만 안 취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 경건한 삶을 사는 거죠? 아닙니다. 술에 취하지 않아도 다른 것에 취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야망에 취할 수도 있고 자기 의로운 그 알량한 자기 의로운 행동에 취할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운 양심과 행위를 의지하고 자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치에 취해서 귀금속에 취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습니다. 도박에 취해서 모든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술에 취하는 삶은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어서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확히 술의 지배를 받는 삶의 반대입니다.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전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활력 넘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평범한 사람에게서 3,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설교를 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용기 있게 하루하루 전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삶은 방탕의 자신을 방임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는 원어에 보면 단일한 하나의 열매인데 그 열매 중에 아홉 가지가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다 기억하시죠? 이거 못 외운다고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술 취하는 삶은 그릇된 기쁨과 절제하지 않는 과도한 과정의 감정의 흥분을 제공하지만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지만 성령에 충만한 삶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게 만들고 교회의 건덕을 생각하게 되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투신할까 헌신할까를 생각하게 하는 삶입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를 믿었는데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저래서 그래.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사람의 영혼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이고 그 결과 그 사람의 인격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게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교회사에서 우리는 그 능력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는 술 중독은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대한 참된 해독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는 행위도 결코 해독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살이의 염려와 걱정에 대한 진정한 해독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명철과 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활력의 말씀이 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조명을 위한 기도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강당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무슨 이상한 쇳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성대가 약해서 한 3일 정도만 집회를 해도 목이 쉽니다. 그래서 쇳소리가 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무슨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러면서 일부러 그렇게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나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사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19절 20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화답하며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노래들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런 신자는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학하고 자해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유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명령형으로 현재 수동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신자들이 비가 하늘에서 내릴 때 우산이 없으면 빗물을 계속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담비를 계속 충만하게 받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모두는 무엇인가에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에 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충만함에 취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45년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왔던 그 기사 가운데 하나인데 미국의 플로리다에 사는 한 부부가 일찍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49세와 51세의 나이로 은퇴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부는 조그만한 트롤선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9미터짜리가 되는 그런 어선, 배를 하나 사가지고 플로리다 남태평양 바다에서 조개껍질을 줍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51세에 은퇴했으니 그리고 9미터나 되는 배를 샀으니 얼마나 많이 성장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공했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여유 있는 인생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노화로 죽지 않습니다. 유명한 닐 포스트만 사상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인들은 노화로 죽지 않고 은퇴로 죽는다. 은퇴해서 카우치, 소파라고 부르거든요. 카우치에 앉아가지고 매일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미국 풋볼을 보고 팝콘을 먹으며 콜라를 마시며 남은 인생을 소파에서 살다가 죽는다는 것이죠. 풍자적으로. 51세의 말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플로리다에서 예쁘고 멋진 조개 껍질을 주었습니다. 그걸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취미를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휴가를 즐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휴가가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이죠. 제 가족들이 영국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다닐 때 늘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면 꼭 기프트샵에 들리죠. 절대 빠지지 않는 거. 우리 아이들이 가서 뭘 삽니까? 마그네틱을 사요. 키링을 사요. 그 마그네틱 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냉장고에 다 붙여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마그네틱을 이렇게 사왔어요. 그거 기뻐하실까요? 그렇다고 지금부터 당장 다 떼라는 말은 아닙니다. 즐길 수 있습니다. 종종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방문하면 스타벅스 컵을 가져와요. 스타벅스 인도, 델리, 뭐 필리핀, 뭐 LA. 그 컵이 모양실에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스타벅스 컵을 제가 이렇게 모았습니다. 주님, 그걸 기뻐하실까요? 그건 이 세상에서 그냥 잠시 지나가는 취미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제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이 바울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연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 자녀들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울의 권면대로 세월을 아껴 이 시간을 구속하여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교회, 이 진실한 교회, 이 순수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언하는 일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과감하게 드려야 할 것입니다. 최대한 모든 기회, 많은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 선교할 기회, 전도할 기회,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할 기회, 봉사하고 충성할 기회가 수시로 있었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셨을 때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뿐인 내 삶을 무익한 일에 낭비하거나 소모하지 않고 영적인 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삶을 마음껏 누리시고 즐기시되 자신의 육체만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만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 세월을 아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저 주일날 교회를 출석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아빠, 좋은 자녀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것들이다. 만일 너희들이 그것으로만 살아간다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동역자가 되라고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의 목회의 동역자가 되라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헛살았다라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추구하며 살았다고 말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과 종종 만나 교제하면서 종종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죽으면 저희 교회를 책임져 주십시오. 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먼저 죽으면 제 장례를 목사님이 치러주시고, 물론 우리 노예가 있고 뭐 다 시차례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게 같이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목회의 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목회자의 목회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여러분의 목사와 함께 복음을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진리의 말씀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서교 장로교회와 또 우리 제가 섬기고 있는 올고든 교회, 그런 이 조국에 있는 모든 참된 교회 진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